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하는 이른바 브렉시트가 심각한 위협이고 영국을 불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13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경제학자 대부분이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하면 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영국 경제에 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현재 다른 많은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전 수장이 최근 영국 데일리 텔레그라프지에 편지를 보내 이른바 브렉시트가 서구의 적들을 도울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국 영향력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부딪혀 우주정거장 관측실 창문의 바깥층에 흠집을 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근무 중인 영국인 우주인 팀픽은 13일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손상이 간 부분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부딪히면서 관측실에 달린 창문 7군데 가운데 한 곳에 약 7mm 지름의 흠이 났습니다. 영국 우주국은 이번에 손상이 생긴 부위가 크지는 않지만 큰 우주 쓰레기는 우주정거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주인들은 관측실에 달린 창문을 통해 밖에 펼쳐진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은 또 우주선 결합이나 우주 유영 그리고 민감한 작업을 할 때도 사용됩니다. 미군과 중국군 최고 수뇌부가 화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의 긴장사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팡펑 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12일 화상회의에서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에게 중국은 세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항해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팡 총참모장은 또 현재 남중국해의 긴장사태에 중국이 책임이 없으며 미국과의 협력과 소통이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미국 구축함이 중국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술 소비량은 2,480억 리터로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0.7%인 17억 리터가량 줄었습니다. 유로 모니터 측은 술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술 소비 국가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주춤한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듯 술 소비량이 3.5% 줄었습니다. 또 국제 유가 하락에다 서방의 경제 제재까지 받고 있는 러시아와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술 소비량이 각각 8%와 17%씩 감소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월 걸프 해역에서 생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이 이란 영해를 무단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을 중징계했습니다. 미 해군은 12일 성명을 내고 사건 당시 지휘관이었던 에릭 래시 중령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리는 래리 중령이 부하 직원들에게 비사법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군은 아직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사고 선박이 디젤 엔진에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켜 이란 영해에 진입했으며 그로 인해 이란군에 나포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당시 미군 수병들을 체포했던 이란 군 지휘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 시리아에서 사망했다고 이 조직이 13일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올해 55세인 무스타바 바드레딘으로 그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의 1급 참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바드레딘이 시리아 내전에서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헤즈볼라 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즈볼라 측은 바드레딘의 죽음을 발표하면서 바드레딘이 승리한 순교자로 시리아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 영화인들의 가장 큰 축제, 모든 영화인들이 꿈꾸는 무대 칸. 칸의 빨간 레드카펫 위에 서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초대를 받아도 그 칸의 영화 무대를 밟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정장 양복에 나비 넥타이와 구두, 여자는 드레스에 높은 굽의 신발인 하이힐을 착용해야 하는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경호원에 의해서 입장이 저지됐던 것인데요.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몇몇 배우들의 깜짝 반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영화 배우 수전 서랜든과 줄리아 로버츠의 몇몇 배우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수전 서랜드는 남자의 턱시도를 연상케 하는 검은 바지에 굽없는 신발을 신었고요. 줄리아 로버츠는 맨발로 당당히 레드카펫을 걸었다고 하네요. 한편 영국에서는 여성에게 높은 굽을 신도록 한 회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여성의 투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장 규정은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데요.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다. 개인의 개성과 편리함, 평등이 더 중요하다. 논쟁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도 역시 12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4에서 25도, 함흥 11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칸의 레드카펫을 맨발로 걸은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한 영화 귀여운 여인에 수록됐던 노래입니다. 로이 오비슨이 부른 프리티 우먼 함께 감상해 보시죠.
'cause I need you. I'll treat you right. Come with me, baby. Be mine tonight. Pretty woman, don't walk on by. Pretty woman, don't make me cry. Pretty woman, don't walk away. Hey, okay. If that's the way it must be, okay. I guess I'll go on home, it's late. There'll be tomorrow night, but wait, what do I s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목요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이 탈세, 재산 도피 등 특히 후진국에서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와 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심판 개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미셰우 테메르 대행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정치 사회적 혼란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정관리에 발목을 잡으리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군 총사령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영국에 모여서 반부패 정상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예, 영국 런던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목요일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는 부패의 폐단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정상급 국제회의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올해 회의는 세계 주요 20개국의 모임인 G20에서 중국과 함께 반부패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게 된 영국 정부가 주관했습니다. 주최국인 영국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비롯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황수셴 중국 감찰부장 등 30여 개국 정상 강료들을 비롯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예. 자, 이번 회의에서 내놓은 결과물은 뭔가요?
과거부터 일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사기 범죄나 각종 비리 등으로 돈을 빼돌린 뒤 그 관련 자금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선진국에 묻어놓는 관행이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의 책임을 후진국들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부패 자금이 목적지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책임을 자각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후진국에서 이른바 검은 돈이 이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돈을 받아들이는 선진국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신 그 사기 비리 혐의자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돈을 빼돌리면 미국, 영국의 은행들이 이득을 봅니다. 또 이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집을 사거나 땅을 매입하면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이나 개발업체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후진국의 부패 자금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국 국민들이 혜택을 입는 관계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네, 이처럼 그 미국과 영국이 도피처로 빼돌려지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부패 자금이 그 통상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두 나라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액수를 내놓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규모라는데 양국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 직후 공식 발표문을 통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해 우리가 흔히 유령회사라고 부르는 명목상 사업체들이 사라지도록 모든 기업체의 실소유주 등록을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기업 실명제를 통해 사기 부패 자금의 유입을 차단해보자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은 어떤 계획을 내놨습니까?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개발도상국 부패 자금 유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그 보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런 부패 자금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의 은행에 숨겨질 것이 아니라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다리를 건설하고 교육에 투자돼야 할 돈이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와 싸우겠다. 부패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못지않은 우리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내놓은 그 공동선언문을 주도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공동선언문 내용이 뭡니까?
공동선언문에는 부패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 법적 제도적 장치 개선 그리고 이 부패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그리고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조세 투명성이 증진 이와 함께 부패 관련자의 엄벌과 부패로 인한 그 피해 회복 부패 문화의 근절과 국제 공조 강화를 비롯한 참석 국가들의 합의가 담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개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죠. 미셰우 테메르 대행의 앞날이 순찬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군요.
네, 목요일 날짜로 직무 정지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브라질 그 주요 도시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 행정부가 금요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브라질의 경기 침체와 함께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테메르 행정부가 시작부터 불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서방 주요 언론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이 이렇게 불안스러울 걸까요?
경제난 와중에 브라질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테메르 행정부의 내각이 그 인적 안배가 부족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인적 안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내각 구성이 특정 인종에 치우쳐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정치에 능통한 정치학자 세르지오 프라시아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테메르 내각의 인적 구성이 나이 많은 백인 남성에 치우쳐 있어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원주민과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의 후손, 또 원주민과 백인 혼혈 계통 등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각에는 장관급 22명 가운데 아프리카 계통 흑인은 물론 여성이 한 명도 없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메르 정부의 인적 구성이 이 백인 남성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관계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경제난을 헤쳐나갈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테메르 행정부는 도덕적 기반마저 확고하지 않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집권 브라질 그 노동당과 연정을 이뤘던 브라질 민주운동당 소속인데요.
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이들 두 정당은 국영 석유기업체 그 페트로 브라스의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록 그 페트로 브라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혐의는 확인된 바 없지만 브라질 민주운동당 내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지난달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 62%는 호세프 대통령과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께 퇴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무 정지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도 전해주셨는데 이 호세프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직무 정지 사태를 맞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대통령직 업무 인수 직전 대국민 담화를 남기고 대통령궁을 떠났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담화에서 나는 거대한 불의의 희생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내 평생 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최종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호세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파업과 시위에 나서 브라질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더군다나 올여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최대 180일 동안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서 오는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대통령 없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브라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당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문제가 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헤즈볼라의 군사조직 총사령관이 시리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 레바논 무장 정파 그 헤즈볼라의 군 총사령관 무스타파 바드레딘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금요일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 측도 성명서를 통해서 그 1982년부터 대부분의 이슬람 저항작전에 참여해온 바드레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로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밤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친 헤즈볼라 방송인 알마야딘 TV도 바드레딘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드레딘 어떤 인물입니까?
예, 헤즈볼라에서 하산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를 제외하면 최고위직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드레딘은 지난 2008년 그 사촌 이마드 무그니에가 시리아 수도 그 다마스쿠스에서 그 미국 중앙정보국 그 CIA와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살해된 뒤 헤즈볼라 산하 그 군사조직의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바드레딘은 지난 2005년 벌어진 그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의 암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다른 3명의 피고와 함께 그 궐석 재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정부는 바드레딘을 그 특별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예. 자, 이 외에도 굵직굵직한 여러 테러 관련 혐의를 받아왔다고요?
네. 그 바드레딘은 그 쿠웨이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1983년 발생한 그 폭탄 공격과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쿠웨이트 당국에 의해 구금됐지만 그 199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재무부는 2015년 공식 성명을 통해서 2011년 이후 시리아에서 발생한 다양한 군사작전의 책임자로 바드레딘을 지목했습니다.
네. 자,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밑에서 군사조직을 총괄했던 인물이 사망했기 때문에 헤즈볼라 내부에서 혼란이 좀 있겠군요.
네. 헤즈볼라 측은 앞서 내놓은 성명에서 무스타파 바드레딘의 사망 소식만 확인했을 뿐 바드레딘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언론도 이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바드레딘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헤즈볼라가 대규모 보복 테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는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새 지침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의 일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또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권 신청 동료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요즘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사용 문제를 두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지침을 내린다고요?
네, 앞으로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사용과 관련해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환자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금요일 법무부와 교육부 관리 명의로 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네. 새 지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공립학교에 다니는 성 전환자 학생들은 출생증명서나 다른 서류에 나와 있는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에게 성 전환자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또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네, 성 전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목요일 밤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내 학교에서는 성 전환 학생에 대한 차별 등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 전환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요. 또 불공정한 학교 정책에 대한 문제에서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이번 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미국 내 공립학교는 모두 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새 지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치인들 반응은 정당에 따라서 갈리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런 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정할 문제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고요. 역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성소수자 옹호단체 등 인권단체들은 획기적인 조처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교육부 지침은 연방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과도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 화장실법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법무부는 성 전환자들에게 태어날 때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새 법이 연방 민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러자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연방정부의 월권행위라면서 먼저 소송을 걸었고요. 이어 법무부가 민권법 위반으로 맞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번 교육부의 지침이 나온 건데요. 이번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교도 있었죠?
네, 미국 내 여러 교육부가 이미 이런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학부모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를 담당하는 교육구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성 전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건가요?
네, 뭐 화장실 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법이나 방침이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이 탈의실 같은 공간에도 적용되는데요. 이 문제의 발단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고등학생은 이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학생은 이 학교 여자 탈의실 안에 이 따로 칸막이로 막아놓은 공간이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그런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여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몸은 남자의 몸이니까요. 여학생들이 남자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꺼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여학생은 이 성 전환자 학생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불편해서 뭐 땀을 뻘뻘 흘리고 난 뒤에도 그냥 체육복 위에 겉옷을 걸치고 만다고 하는데요. 이 성 전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도 중요하다는 게 이 소송을 건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2010년에 제정된 전국민 건강보험 개혁법을 흔히 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정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이 법을 둘러싸고 이 소송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동안 소송에서는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위법이란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예, 그 정부 보조금 지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비용을 정부가 보험사에 배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미국 보건후생부는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이 7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여기에 10년 동안 1,750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른 예산으로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즈메리 칼리어 판사는 목요일 이 연방의회가 이런 명목으로 사용할 예산을 따로 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이 칼리어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이번 소송을 걸었나요?
네, 의회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이 주도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자 이번 소송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베이너 전 하원의장은 즉각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베이너 전 의장은 목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 시행과 여러 다른 문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많이 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너 전 의장은 또 대통령은 미국의 법을 마음대로 새로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왕이나 군주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오바마 정부를 비판했는데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정에서 오바마 케어를 뒤집으려는 공화당의 또 다른 시도일 뿐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논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법적으로도 정부 주장이 옳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계획인데요.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이민자 옹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권 신청 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11월 본선거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려고 미국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는 880만 명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시민권만 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시민권을 따고 또 유권자 등록을 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게 하자는 게 이런 운동의 목적인데요. 국제 서비스 노조, 미 파빌리아부터 새 미국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 라티노 승리재단 등 이런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올해 안에 적어도 100만 명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걸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 이 단체들의 이름을 쭉 들어보니까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중남미계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운동의 주요 대상도 역시 히스패닉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민권 신청 유권자 등록 운동은 증오에 맞서라, Stand Up to Hate, 이런 이 전국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증오에 맞서라는 운동이 바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자 발언 그리고 반히스패닉계 발언들에 맞서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네, 자 반이민자 발언, 반히스패닉계 발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해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언론이 막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과격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 가운데 뭐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뭐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 또 성폭행범으로 취급한 것이 있고요. 또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과 미국 국경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었죠?
그렇습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들 가운데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이 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77%가 트럼프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민권 취득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일리노이주 출신의 루이스 쿠티에레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민자와 난민,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그리고 무슬림 등에 대한 트럼프 후보 등 이 공화당 후보들의 발언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서 이 시민권 신청 대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올해 미국 대선에서 투표할 히스패닉계 유권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올해 선거에서 약 2,730만 명의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44%는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전통적으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미국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 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성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시민권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지요?
네, 이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시민권 신청자 수가 전년의 그 같은 기간보다 14.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청자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또 그만큼 시민권 취득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도 또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증오의 마스라 측은 지난 두 달 동안 미 전역의 300곳 이상의 장소에서 약 5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 방법과 과정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끝으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신원 조회 과정을 거친 뒤에 이민국 당국자들과의 인터뷰 또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민권 신청에 드는 비용이 걸림돌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인당 $680입니다. 이 네바다주의 한 이민자 옹호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시민권 신청서를 보내오고 있지만 신청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형편이 어려운 영주권자들에게는 시민권 신청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의 노래입니다. Don't Look Back in Anger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5월 9일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가 당선되면서 두테르테 당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거친 입담과 돌출 행동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빗대어 필리핀에 트럼프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명문가 출신의 전직 검사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는 1945년 필리핀 남서부 레이테주 마신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71살인데요. 두테르테 당선자의 아버지인 빈센트 두테르테는 세부주 다나오 시장을 역임했고요. 어머니는 공립학교 선생이었습니다. 또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세부시 시장을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테르테 집안은 이 일대에서는 꽤나 유명한 정치 가문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6살 때부터 다바오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이곳에서 60년 넘게 살았고 20년 넘게 시장을 지냈으니까 그야말로 다바오의 터줏대감인 셈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했고요. 1972년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 잘못을 저질러서 두 번이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경험도 있고요. 법대에 재학 시절에는 자신을 따돌리던 친구를 총으로 쐈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졸업은 했지만 졸업식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이후 다바오시의 특별검사로 부임한 후에 약 10년 동안 다바오시에서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22년 재직한 7선 시장
두테르테 당선자는 1988년에 처음 다바오시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내리 3선에 성공해서 98년까지 다바오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시장을 할 수 없다는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1998년에는 총선에 출마해서 다바오시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되고요. 의원 임기가 끝난 2001년에 다시 다바오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2010년까지 또다시 내리 3번 연속 시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자 이번에는 딸을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딸이 당선되고요. 이 기간에 자신은 부시장을 지내다가 2013년 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된 현직 시장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피델 라모스 정부나 글로리아 아로요 정부 등으로부터 4차례나 내무장관 제의를 받았는데요. 모두 다 거절했고요. 미국 암협회가 수여하는 상이라든지 싱가포르 금연상 같은 이 국제적인 상 수상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빙벌자 시장
두테르테 당선자가 한 도시의 시장을 총 2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연임 제한 규정만 없었더라면 중간에 공백기가 없었을 거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요. 두테르테 당선자는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다바오시의 치안을 확고히 확립해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다바오시는 필리핀에서 가장 치안 수준이 높고 범죄율이 낮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바오시 거리에서는 흡연도 금지돼 있고요.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취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 두테르테 당선자의 별명은 징벌자입니다. 이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는 과거에 살인, 마약, 테러, 유괴 등 이 필리핀에서도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당선자는 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범죄자들에게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없는 직결 심판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렇게 처형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자 또는 용의자들을 직접 처형하는 이 자경단이라는 초법적인 무장 사병 집단과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막말과 과격한 공약 논란.
모든 범죄자들을 사형시키겠다. 내 자식이라도 마약을 하면 죽일 것이다. 이 마약상을 위한 관들이 더 필요할 거다. 범죄자들을 마닐라만의 물고기 밥이 되게 할 거다. 인권은 잊어버려라. 이 두테르테 당선자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말들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의 막말 수위도 아주 높은데요. 1989년 이 다바오시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호주인 여선 교사가 집단 강간을 당했던 일을 두고 강간 사건은 유감이지만 선교사가 너무 예뻐서 자신이 가장 먼저 강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난해 1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교통이 너무 막히자 매춘부의 아들 교황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로마 바티칸을 방문해서 교황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 측이 선거 기간 동안 운영했던 이 선거 웹사이트에는 두테르테 후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친 입담에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 어린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면을 가졌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첫 6개월 동안 범죄를 소탕하고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강간과 강도, 불법 마약 거래를 자행하는 범죄자들을 모조리 처형할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And I will make sure that we can correct. Just give me time. Just give me time. The moral people. Just give me time.
각종 거친 막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유권자들이 두테르테 후보를 뽑은 건 필리핀의 심각한 범죄율과 부정부패에 지친 표심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이제 오는 6월 30일에 취임식을 갖고 필리핀의 16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국제사회는 필리핀의 새 대통령이 필리핀의 산적한 국내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과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nose. On the nos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n the no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잠깐 아침 먹을까?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그러고 싶은데 고객과 미팅이 있어. 정확히 7시에 도착할 거거든. 이라고 하자 저는
Oh, no problem. We can grab breakfast next time.
Hey, 괜찮아. 다음에 먹자.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no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T-H-E, the, nose, N-O-S-E, nose, on the nose. On the nose simply means that something is exactly right. It's often an exact amount of money or time. On the nose는 정확히라는 뜻입니다. 숫자나 돈에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on the nose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can't have breakfast with me because his client will be at his office at 7 o'clock on the nose. That means he will be there 7 o'clock on the dot.
본문에서 제이슨은 고객이 정확히 7시에 오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라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나 금액이 정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on the nose, on the nose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Peter's guess was on the nos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Peter의 추측은 정확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My estimate of the cost of the project was right on the nose
는 내가 그 계획에 관해 예상했던 비용은 아주 정확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On the nose.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Let's review. On the nose means that something is exactly right. On the nose. On the nos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매년 5월 11일을 베트남 인권의 날로 정해놓고 이 나라의 기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최근 워싱턴에서 제20차 연례 인권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인권 문제에 관련된 올해의 여러 가지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법률 개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에 근거한 통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장애자 권리, 다국적 협력, 우려되는 개인 사항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 문제 담당 톰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지난해 베트남에서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종교와 정치적 견해를 밝히다 체포나 기소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는 그러나 최근 있었던 평화로운 반체제 인사들의 기소에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은 이번 사건과 오래된 우려 사항들도 해결돼야 한다는 희망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거론한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반국가적인 선전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작년 12월 구엔 반다이 인권 변호사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구엔 반다이 변호사는 200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끈 사건은 블로거 구엔 후빈의 징역형입니다. 구엔 후빈은 지난 3월 자유와 민주주의를 남용해 국가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 베트남은 7명의 운동권 인사들을 기소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베트남은 약 100명의 정치범을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양심수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베트남의 법들이 자국의 헌법에 맞고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기본 인권에 대한 문제는 미국 베트남 관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